할렐루야.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고 가는 짐이라서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지는 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멀리서 택시 타고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그 먼 거리에서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새 힘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와 또 내일부터는 조금 새로운 옷을 좀 바꿔서 좀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내용의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의 핵심적 가치들을 나눴다고 한다면 내일부터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찌 보면 부활까지는 참 많이 다룹니다. 부활까지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다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쉽게 술렁 넘어가죠. 이렇게 술렁 넘어가는데 저도 오늘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도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풀어보고 좀더 우리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밝히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시편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어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을 성경에 도처해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그 거룩한 모습, 시온성에 입성하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그 놀라운 모습,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다 마치고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그 영광된 모습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24편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 24편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된 그 날을 기쁨으로 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한번 24편을 좀 읽었는데요. 이 24편을 좀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조명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천은 뭐 실패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의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그 거룩한 영광의 날을 아름답고 귀하게 또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엄스럽게 표현하고 있지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되찾으신 영광은 뭐냐면 세상에 오실 때 잠시 잠깐 포기하신 영광보다 더욱더 위대한 영광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포기했던 영광과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영광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잠시 잠깐 내려놓았던 잠시 잠깐 포기했던 그 영광과 지금 그리스도께서 얻게 되는 그 거룩한 영광의 것은 하나도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더 위험스러운 거죠. 예.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들도 경험하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때로는 우리가 잠시 잠깐 그 영광의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포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양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렇게 잠시 잠깐 내려놓는 영광이 결국은 나중에는 더 큰 영광,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이 거룩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남보다 더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기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은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서 어떤 경우에도 그 복음으로 살아서 그 거룩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시편 24편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답을요.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딱 얼어버리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우리는 그 거룩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손은 부정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불결하지요. 영혼은 우상숭배로 가득하지요. 우리의 입술은 거짓된 오염으로 인하여서 망가져 있지요. 그러니까 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 나는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것처럼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단 한 가지의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런 그림자나 흠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설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복음이지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의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대요? 합당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마이크까지 빠지네요. 예. 예.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24편에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더 가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께서 하늘에 오르시어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누가 이 천국 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문을 활짝 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의 천사들도 머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또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한번 당당하게 한번 외쳐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두 번째 명령으로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능력이 실려 있습니다. 그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오래된 빗장이 깨어집니다. 기둥들이 흔들립니다. 천국 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명령 앞에 복종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존귀하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아요? 웅장하지 않아요? 너무도 아름다워요. 너무도 아름다워요. 좁은 길을 걸어 천국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바로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천국까지 이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렁차게 외치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사랑 양정교회 성도들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도중에 포기하는 이가 없이 정말 끝까지 달려가서 천국 문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당당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며 견디며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영광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 거룩한 영광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천사들은 영원토록 그 순간의 영광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성도들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지요? 충분히 합당하죠. 네.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본래 그분의 자리였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아름답지요. 그리고 에베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만민의 재판장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중보자요, 만민의 주재자요, 만민의 재판관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도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중보자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역할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세요.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바로 그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다스리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어쩌면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을 참으시는 것은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계속 중보하기 때문. 두 번째 역할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그 중보 사역은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신 그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위치. 따라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탁월함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무한한 영광을 추구하는 이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계속 격려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모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결국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죠. 그러나 그 은혜를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된 중보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어떠냐 하는 거지요.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어떠냐.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또 피조세계를 혼돈과 허무함과 썩어짐의 노예가 되어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채 정의의 심판 아래 죽음의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때가 되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월등히 뛰어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거룩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사역입니다. 너무도 필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전반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야기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영광의 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영광의 날,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였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한 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결정적 이유, 그것은 뭐냐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승천의 결정적 이유, 로마서 8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도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누리십니까?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그 중보사역,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도 감사해요. 너무도 감사해요.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사역을 기대하고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제가 몇 가지 짧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첫째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대리 속죄뿐 아니라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비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그 사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다시 삶의 자리에 그 험난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계속 지치고 힘든 삶을 또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뎌 이기시는 그리고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정말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